이번 한 주 동안에 교회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기도를 시작을 하고 또 그래서 청소년들과 교회 학교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3월 1일이 쉬는 날인데 그 저녁에 올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금요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앞으로 따르게 될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생각에 자녀들이 따를 것 같습니까? 안 따를 것 같습니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하는데 자녀들까지 따를 것에 대한 확신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일 어릴 때, 특히 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그래도 비교적 잘 따르고 또 안 따르면 그냥 돈 몇 푼으로 이렇게 준다고 약속을 하면 다 반응을 하는데 이제 점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중고등학생이 되면 돈의 단위도 점점 커지고요. 뭐 이전에는 정말 초등학생 때는 많은 뭐 2만 원에 반응하던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왜 가? 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또 대학생이 되거나 부모를 떠나서 졸업을 하고 부모를 떠나가면 늘 걱정되는 것이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까 하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제주도에 이미르 목사님 가신다고 하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저희 큰딸이 올해 1월에 제주도에 살러 가겠다고 했을 때 제일 마음속의 걱정은 얘가 도대체 교회를 갈까 안 갈까? 이게 저의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세 자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각 자녀마다 믿음으로 길렀다고 했지만 이 아이가 다 크고 난 뒤에 보이는 삶의 모습과 또 이 아이가 하는 일에 따라서 표현하는 믿음의 방식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주 아이들에게 헌금을 했는지 묻기도 하고 또 헤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교회 갔는지 확인도 하고 이러던 제게 있어서 큰 딸이 제주도 가서 산다 그럴 때 교회를 갈까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게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한 45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겠다고 하고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에게 우리 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물으면서 둘 다 공감한 것은 목사님 80%는 의무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예를 바꾸어서 이 교회 여자 장로가 되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참 자녀가 멀리 있을 때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불안정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큰 전환이 일어나는 본문이에요. 20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죽었는데 그것은 출애굽할 때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죽을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었다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21장부터 시작해서 26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잖아요. 실제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26장에 하기 때문에 거기부터가 새로운 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는 이 21장부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세대에 몇몇 사람들 남아있고 이제 1세대 몇몇 사람들과 2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들은 어떻게 따라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물론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는 주님을 잘 따르는 모습이 21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러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들이 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만났어요. 가난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이들이 가서 먼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가난 사람들이 이들을 맞이하여 전쟁을 걸러 온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세대에 출애굽한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1세대 사람들에게는 드물게 봤던 모습일 거예요. 이들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싸워서 다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이 호르마는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야, 이 땅에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하나님한테 큰 진노를 받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안 따라간다고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도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지고는 쫓겨간 장소가 이 호르마예요. 그런데 그때 정탐꾼들이 했던 것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부모들보다는 더 뛰어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엿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에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출발하여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에돔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가는 방향으로 보면 동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쪽으로 이들이 지금 걸어왔던 땅으로 우회로를 삼으시고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일시적이죠. 그죠? 우회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고 이들이 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 인도를 바로 왔던 길로 일시 우회시켰어요. 이들에게는 뭘로 보였는가 하면 광야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하였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 상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무엇에 상했는가 하면 길을 우회하였기 때문에 길을 우회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신들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요. 했던 일을 계속 똑같은 일 하나도 변화될 것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지난달 벌었던 그 돈만큼도 벌지 못하거나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면 똑같은 일을 수십 년째 하는데 물론 먹고는 살지만 늘 똑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이들이 가는 걸음은 지금 그냥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살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빠른 길 지름길은 놔두고 또 왜 뒤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 앞으로 가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면 참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길 다시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또 왔던 길 되돌아가는 거 진짜 안 좋아하고요. 또 길을 갈 때 빨리 내 성질대로 가야지 조금이라도 늦거나 내가 예상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는 하나의 눈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상했습니까? 똑같은 길을 반복하여 걸었기 때문에 상하였고요. 이들이 가는 길이 지루했기 때문에 상했고요. 또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 뒤처짐 같은 더딤 이것이 그들을 상하게 하였어요. 제게 있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별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아내의 상태.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할 이유도 못 찾겠고 성경에서 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봐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냥 이런 말을 하기가 더 쉬운 그런 마음이더라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같은 길을 걷는 것 결코 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상한다 하는 단어의 뜻이 영어 번역을 보면 전부 다 조급하다, 인내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반복되고 지루하고 되돌아가는 것 같고 느리고 이런 것에는 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주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은 안 됩니다. 거기에 붙여서 나와야 하는 것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쉽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약속을 내려놓는 게 쉽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말하고는 그냥 시무룩해지면서 자기 마음에 전혀 어떤 기대감조차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출애굽 2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되었을 찾아왔을 때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잘 싸운 것 같았지만 실제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선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원망이잖아요. 원망. 인내하지 못하면 항상 원망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원망하는가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원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가 출애굽한 이 세대가 만약에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1세대와 달리 20세 이하였다면 적어도 40년을 더하니까 최소한 뭐 60살이 됐다든지 자신의 인생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물도 먹고 만나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생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영어의 내용은 저렇지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70인역은 이렇게 번역해놔서 아르토 투 디아코네오라고 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종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달라든지 잘 생각해보세요. 이 미저러블 푸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영어 개념으로서는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보고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의 상태보다도 그걸 먹는 자신의 어떤 마음과 심리적인 것, 자신의 어떤 스테이터스 같은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담임 목사가 되면 나한테 맨날 고기를 먹여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은데 뭐 국수를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뭐든지 뭐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제게 있어서 어느 날 마음속에 아, 왜 맨날 나한테 라면만 주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그래도 담임인데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음식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세상에 종살이 할 때는 음식 불평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왜 이렇게 음식 불평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신분이 바뀌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종들이 먹는 음식, 그걸 아주 초라하게 봤는데 이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내서 누구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 너희들은 내 자녀, 내 백성.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불러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이런 종들이 먹는 거, 노예들이 먹는 거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할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는 말,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하나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도 부모와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기 있는 하찮다 하는 단어는 그 뜻을 이렇게 찾다 보면 무가치하고 경멸할 만한 것,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만나를 주셨어도 이들은 그 만나를 두고 경멸한다. 이렇게 말한다. 경멸한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너무 쉽게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지도자를 원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게 지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는지요. 아주 마음이 상하면 이런 마음이 인내한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이 없는 상한 마음에서는 너무 쉽게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들을 정치인만큼이나 다 잘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앞으로도 3년을 새로운 지도자를 만드는 선거가 오기 전까지는 3년을 견뎌야 해요. 그죠? 여러분, 3년을 잘 참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죠. 그때 되어야지만 뭐 지금 있는 양당의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분명히 대통령은 바뀌어요. 지금의 대통령이 3년 뒤에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지 간에 그때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의 삶의 분위기나 지도자에 대한 평가나 정말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이런 세대 가운데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지금은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왠가 하면 믿음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 믿음은 우리가 약속한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가 그것에 도착할 것인지를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문장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목적지에 늘 도달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은 아직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어요. 그 목적지는 주님 재림하는 날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어려움을 참으며 견뎌가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믿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처럼 이런 지도자가 있어서 저런 지도자가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텔레비전보다 부모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왜 그러십니까? 혹시 이 원망이 하는 대상이 서로 달라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요? 이제는 좀 그걸 멈추고 성도로서 어떤 나라를 꿈꾸고 어떤 세상을 꿈꾸고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것이 어떠신지요? 여러분, 이 원망, 조급함에서 나오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 원망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에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에 그들이 광야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한 죄가 뭔가 하면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망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죄악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출애굽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원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이 불뱀은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심판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번에는 뱀을 보내서 이렇게 심판하였는데, 참 이 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해 보시면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뭔가 하면 쳐다본 적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절 말씀해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다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게 참 추측하기 어려운데 자기의 평소의 습관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만들어 놓으면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하면 나는 쳐다볼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외면한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 저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산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쳐다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효능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다음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노뱀은요, 뱀은 한편으로는 진노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이 노수로 만든 이 뱀은 쳐다보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표징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표징이 되는 이것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표징이 되는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 노뱀의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저 광야 때에 그 들렸던 청동 노뱀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노뱀을 청동을 가지고 이건 마치 주술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버리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노뱀, 뭐야, 하늘에 있던 분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있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상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야 해요.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본 적 살리라.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김근주 교수님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그 단어를 바꾸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왠가 하면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에 들어가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건 다 했는데 그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대로 행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삶에 있어서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뱀이 대신 노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라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회개는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내가 멸망받을 자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회개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전에 고치지 못하였어도 다시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고치시리라. 어제까지 못 고쳐졌는데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씨름하면 그분이 나를 고치신다니까요. 성품을 고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그분 앞에 매달리면 그분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다가 끝이 아니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게 회개의 참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똑같은 일로 실패할 것입니다. 그 실패의 결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물 때가 많잖아요. 죄에 물리잖아요. 죄에 물립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죄로 인하여서 죄에 물렸기 때문에 내 모습이 비참하고 수치도 당하고 초라하고 또 정말 나도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십자가에 나아가면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새 인간으로 성령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내가 매일 죽고 매일 산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중심으로 바꾸지 않고요.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더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 죽음은 성경은 네가 몇 살 살았다, 백 살 살았다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물리적이고 한계적인 이런 제한적인 죽음을 성경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삶, 그게 죽음이고 이 눈으로 본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죽을 자로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런데 우리의 의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출애굽 2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믿음이 전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걱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초대 장로님들이 제게 주셨던 목회의 그 아주 깊은 영적인 인사이트, 미래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가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가 순종할 것 순종하고 다드림교회가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어떡할까요? 이런 건 뭘 바꿔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시면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걱정된다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고 안 믿고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자녀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믿음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죽어도 육체가 땅에 흙이 되어서 다 가루가 되어도 믿음이 살아있어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여 금요기도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오자 그러면 다 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그리워하고 함께 교제를 즐거워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도 욕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서 아이들도 똑같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고 나의 세대가 살면 다음 세대가 분명히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회복이 되고, 설령 내가 사는 동안 우리 자녀가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 다 죽고 나도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